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9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19절 verse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지난 성찬주일에 보았던 민수기 1장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오고 민수기가 오는데 책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순으로도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침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오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을 이제 민수기에서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을 준비하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으로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세요. 인구조사, census, 그죠? 보통 인구조사의 목적은 뭔가요? 지금도 각 나라들이 미국에도 하죠. 몇 년에 한 번씩은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그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인구 분포를 파악하고 여러 분야에서 쓰는 거죠. 뭐 정치, 경제, 문화, 그 밖에 모든 부분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단순히 몇 명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나 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구조사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목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애들이 몇 명이고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명하신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 즉 군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군대를 세우기 위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하라.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세우기 위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처음 이제 명하시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였을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사실 이 인구조사가 첫 번째로 나오고 이제 민수기 끝으로 가면 2세들을 위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인구조사가 이미 있었어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도 한 번 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구조사의 목적하고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달랐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Exodus chapter 30 verse 11 through 16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예 구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하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첫 번째로 명하신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구원받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각기 속전을 냄으로써 구원받은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속전을 내서 자기 생명을 속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헌물을 바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헌물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속전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민수기 때랑 똑같아요.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들을 위해 드려진 속전, 뭐 몇 세겔 돈으로 바치게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를 위해 쓰게 하셨죠? 하나님의 회막 섬기는 것을 위해. 예배를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두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이번에는 전쟁을 위한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인구조사를 좀 나눠서 보면 일단 출애굽기에서 지금 명하신 인구조사는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의미로 속전을 내게 하여 바치는 인구조사였다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며 광야에서부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인구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명하였을지라도 그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는 의미로 속전을 내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왜 군대를 위한 인구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왜 군대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시기 전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구원을 받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 마침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걸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 떡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대적을 만날 때마다 물리쳐 주셨던 것,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민수기에 와서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자를 계수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세요. 군사로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서 야 이제는 니네들이 가야 해. 너희들한테 맡기는 거니까 니네들이 군사로 싸워서 니네 길 니네가 개척해서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이제 하나님의 힘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니. 출애굽 구원을 받은 후에도 너희가 가는 길에 이러한 대적들을 만날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누구죠? 우리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대적하고 너희 갈 길을 막는 그 대적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업의 땅을 무사히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적이 가로막혀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지,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싸우시고 이기시고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그들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움을 우리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를 불러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은 구약적인 사건이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 현실을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만 딱 보아도 뭘 알 수 있죠? 우리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있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에 따라서 승리의 현실이 바뀔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거나 대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기신 전쟁에 한마음 한뜻을 품고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고 성령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부르심을 받는 군대는 없죠. 혼자 싸우는 군대는 없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를 개수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가 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며 싸워가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한 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공동체적인 군사로, 군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넘어지는 군사는 일으켜 세워서 함께 싸우라고 하시고요. 다친 군사는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하게 하여 함께 싸워가라고 하시고요. 모든 군사들은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예수님의 싸움을 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함께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싸움의 끝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얻으신 천국 기업을 분명히 무르고 분명히 들어갈 것이지만 그날까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함께 싸워나가게 하셨다는 것. 잘 싸우든지 못 싸우든지 연약하게 싸우든지 잘 강하게 싸우든지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왜 출애굽기 30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셨을 때 그걸로 그냥 하게 하시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실까? 지금 출애굽기 30장에 인구조사하고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껏 쓰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사이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중에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면 되고, 누가 생일이 지나서 포함됐는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38장 26절에 보면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를 보면 민수기 1장 46절에 가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똑같아요. 한 명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것을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이 왜 번거롭게 반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실까? 그렇게 시간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두 인구조사를 서로 연결을 해보면은요, 복음이 있어요. 인구조사 자체에도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요? 속전을 내기 위한 것.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것. 이것은 별개의 다른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속전을 내는 인구조사. 속전은 뭘까요? 영어로 하면 속전이라는 말은 ransom이라는 단어예요. ransom. ransom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속량물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죠. 원래 구약에서 속전이라는 개념은요, 노예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켜 줄 때 치르는 값. 옛날에 왜 룻이 이제 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보아스가 와서 속전을 내고 이제 그 나오미 이 가정의 기업을 사줘서 구속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때에 보아스가 치렀던 것이 속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속전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redemption,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다는 뜻인데 그때 치르는 값이 ransom, 즉 속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즉 속전을 내고 다시 사신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값으로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사셨나요? 애굽 땅에서 피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사셨습니다. 즉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그 피값을 치러야 했죠.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구속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피로써 속전 값을 치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향해 통해서 자기 생명을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속전을 헌물로 내므로써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처음 인구조사와 연결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부르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했다는 거죠.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를 수도 없었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실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전쟁을 마친 후에는 승리 영광과 축복의 기업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전체적으로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굳게 세워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냐면 출애굽기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 레위기가 알려주는 건 뭐죠?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을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와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하나님을 싸움을 싸워가는 군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구원, 예배, 믿음의 싸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참 복음의 현실,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전에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 옛사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것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로 구속해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도 값을 치러주셨나요? 안 치러주셨나요? 속전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속전, 랜섬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가 가르쳤던 것.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속전, 랜섬이에요. The Son of God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해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에 종된 것에서 영원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무엇보다 먼저 무슨 삶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예배의 삶.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천국 기업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이기신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전쟁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신 전쟁을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 영광에 이르셨고요. 천국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로 우리의 삶을 알려주시는데 성도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면서 또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로 불러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교인으로 불러 교인의 수에 참여하게 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의 수에 속하게 하여서 우리가 수찬교인이 몇 명, 세례교인이 몇 명,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은 모든 싸움이 다 여기가 있었어요. 온통 혈과 육에 관한 싸움, 세상의 싸움, 육체적인 싸움.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자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군대로 세워진 자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신 예수님의 싸움.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출애굽기에서도 끝이 아니고 레위기에서도 끝이 아니고 민수기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고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부르셨고 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대장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모든 목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죠. 세상의 전쟁, 사람과의 전쟁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빼앗으면 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우리가 한심한 모습으로 싸울지라도,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패배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셨지만 그것이 패배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지고 망하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과가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게 망하고 쇠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안 지려고, 내가 안 쇠하려고, 내가 안 망하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없어질까봐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예수님 싸우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 완전히 승리한 자들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어떠하든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로 보시면은요,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군사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하며 영광에 이르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향과 같다, 향기와 같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세상적으로는 아프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 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승리의 영광에 가는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서 예수님의 군사로 싸우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한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싸움 싸우려 하지 않고 항상 세상적 육체적 싸움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완전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민수기에서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없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저 자기 생활에만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자신 자신을 예수님의 군사로 바라보시며 그저 예수님의 군사가 아닌 것처럼 내 것에만 얽매이는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 예수님이 죽기까지 싸우신 그 사랑과 용서의 싸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셨던 그 싸움,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찬상으로 예수님의 군사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모든 천국 축복을 우리의 음식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이거 먹고 나와 하나 되어 내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마련하시고 먹이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의 군사로 싸워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허탕치고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식탁을 마련하시고 먹이시며 한 가지 물으세요. 너희들이 싸울 싸움은 이거 하나야. 뭐라고 물으셨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자기 피로, 자기 생명까지 속전으로 바치시며 구원하신 백성들, 이제 내 군사라 부르시며 먹이시고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싸움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함이 없이 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들이 되었고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싸움, 결국은 천국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죠. 그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까지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시어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의 싸움을 이 땅에서도 싸우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 저희들 깊이 깊이 깨닫고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죄성과의 싸움이든지 우리 가정에서의 싸움이든지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싸움이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